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그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제자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존재하는 배운 바 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 베드로는 그가 보고 느끼고 그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는 쓸 수가 없었을까 할 만큼 의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련 여행을 거의 갈 수 없을 때인데 소련에 어쩌다가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일주일을 갔다 온 사람은 책을 한 권 쓰고 6개월을 다녀온 사람은 한 페이지를 쓰고 몇 년 이상을 소련에서 산 사람들은 한 페이지도 쓸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르고 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건만 불과 요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제자였던 그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살았던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인하고 세월을 보냈던 사람,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순교한 그 사람 베드로가 남긴 글이 고작 이거였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으로 보면 적지만 오늘 여기 1장 13절에서부터 기록되는 25절까지 기록되는 말에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숨어있는 제자도, 제자로서의 가는 길,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제자도를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들로 우리는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살아가던 그것대로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한 말, 누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신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배당에 나가면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제자가 되었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 때문에 그만 어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교육을, 그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인 듯, 제자인 듯, 그리스도인인 듯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그냥 거룩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 같이 너희도 완벽하라고 요구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 정말 나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많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매를 맞아도, 피를 흘려도, 죽음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손해보셨기에 아들을 피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셨기에 나도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미워할 수 없는,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자리가 바로 누구의 자리인가 하면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요, 제자의 자리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하더라는 것이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 두려움을, 지금 사는 이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여야 할 바라는 것이, 이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20절에서 25절까지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기에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게 되었으니 누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해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아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절 되지 않은 내용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나그네로서의 살아갈 길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점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임을 눈여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아무런 의미 없이 매맞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예언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지구상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구속되는 구원받는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기에 여러분과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는 길, 그 길을 요구받아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포기한 듯한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피 흘림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북녘 땅에 있든지 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언어도 시간도 공간도 아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선으로 날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는 중국 땅에서 복음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든 간에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을 인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복된 복음의 소식임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 2, 1,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니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야베스 노 장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저희 그 복음으로 지금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도록 저희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준비 없이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네. 얼마나 정말 혼란스럽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좋은 기회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네. 염려가 있는데요.
네.
벌써 이제 모퉁이돌 선교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 열렸을 때를 대비한 비전과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 프로젝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로님께서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좀 어떤 비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북한 복음 통일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모퉁이돌의 통일 준비팀 내에 교회 건축을 담당하고 야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를 허락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오늘은 그 복음 통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 건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은 2013년 6월 어느 날 이총무님께서 북한 땅에 120명 교회와 500명 교회를 건축을 하자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신 기획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네.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 정도까지로는 저희 120명 교회와 500명 교회를 어떻게 개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간이었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준비는 2014년 8월 15일부터 2015년 8월 14일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 분야 중에서도 설계 분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반성 목사님을 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이제 201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건축 프로젝트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20명 교인의 교회와
예.
500명 교인이 나오는 교회는 저희들이 이게 건축 설계 분야에 몇 중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 분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건축 인테리어, 그다음에 건축 구조, 골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계 설비 분야, 전기 설비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전부 조립식 건물로 지금 짓기 위해서 조립식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가 현재 완료되었고 또 설계만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용되는 머트리얼, 자재, 장비, 기타 그런 필요한 모든 거기에 대한 이 물량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산출하고 난 뒤에 또 이제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적산 준비까지 현재 다 완료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열렸을 때
네.
지금 몇 군데에
네.
어떤 규모의
예. 예,
교회를 지금 세우는 것으로
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위선 전체적으로는 14도시입니다.
예.
500명 교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비교적 큰 도시의 4도시, 150명 교인의 교회는 중소도시 10개 도시에 저희들이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퉁이돌 선교에서 이렇게 교회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곳들이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네.
곳일 거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네, 네.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지명은 여기서 거론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북한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조립식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재정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좀 어떤 좀 그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런 교회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겨울과 여름
예.
저희들 모퉁이 돌 이제 컨퍼런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매년 두 차례씩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분야에 많은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교회 평면도와 또 그다음에 조감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드리면서 함께 기도 먼저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야에 또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그런 워크숍을 통해 저희들이 또 확인도 했고 또 전화로 문의도도 현재 많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장로님 그렇게 교회 건축에 뭐 재정적으로 또는
네.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네네.
이렇게 주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감동을 받고 그렇게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먼저 이제 그 이 북한이 해방되기 전에
네.
북한 전역에 3,089개 정도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그 이 예배당 교인들은 다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 흩어져 버리고 예배도 중단되고 해파되었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북한의 많은 하나님의 숨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진 고문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이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적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렸을 경우에 그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면은 즉 응집력이 있게 모일 장소가 없으면은 우왕좌왕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2개월 내에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공정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바로
네,
그냥
2개월 내에 하겠다.
네, 스타트네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관심이 보이는 게 아니 남한에서도 교회를 짓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예. 2개월 만에 하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조립식 공급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연구를 해서 첫 1개월 동안에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함께 기초 바닥 공사를 해놓고 나면 그 1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한 그 설계 도면으로서 남한에서 또는 압록강 도만강변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 준비한 그런 조립식 철골 쪽 건물 짓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립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1개월 동안 하고 난 뒤에
네.
바닥 기초공사 완료되는 그 기간 동안에 1개월 뒤에 들어가서 1개월 안에 조립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공법 스터디를 다 마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한번 저희들이 조립할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네.
네. 그래서 실제 그것을 이제 교회들이 직접 와서 그런 이 지어진 건물에 저희들이 전부 이 넘버링을 붙여서 순서대로 붙여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함께 동참하고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것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재정이라든지
네.
교회 뭐 교회 건축은 재정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거에 좀 헌신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예, 지금은 우선 장비 네.
장비요.
장비 네. 뭐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네. 트럭이라든지 또는 덤프트럭 이런 그 장비를 우선 이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전기 기술자로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위선 그런 장비와 기술 분야에 대해서 또는
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저희들보다 먼저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동참하겠다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자재들이 들어가느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이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네요, 장로님.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들에게는 비전을 네. 주셔서 기도하게 네.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네요, 그분들에게는요.
결국에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진행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마쳐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설계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네. 있었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일곱 개 분야인데 네. 특히 이제 건축 구조 같은 것은 좀 더 컴퓨터 가지고 이 구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또 500명 교인의 교인이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2층에 올라갔을 경우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화중관계 이런 것은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들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솔라 에너지, 저희들이 에너지 문제 특별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자체 그 태양광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계도 필요한데 몇 개 분야는 저희들이 마땅하게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 도중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엮어주시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분들이 순순히 해주겠다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당신 불교 신자 아니냐고
예.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설계를 진행해 주셨고 또 일곱 개 분야에서도 이분들이 진행 마쳐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8월 14일 2015년 8월 14일까지 다 마쳐졌는데 마쳐질 무렵에 한번 다 모여서 너무나 고맙다. 우리가 서로 좀 만나면 교제를 하자고 이렇게 제가 이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
이분들이 뭐냐면은 왜 우리가 거기에 가느냐고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네.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얼굴을 내밀어야 될 이유도 없고 교제를 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냥 우리는 그 설계의 지침서대로 설계만 하면 되는 거라고
네.
마치고 난 뒤에 저들이 이번 8월 15일 날 보고돼 있을 적에도 좀 참석해달라고 얼굴이라도 좀 내밀어달라니까 절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회사 이름도 내지 말고 본인의 이름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네.
즉 아무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하게 건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들 믿어 의심치 않고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예. 사람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북한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북한 상도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네.
지금 같이 고난을 받으며 계신 하나님
네.
그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모퉁이돌 선교의 기도에서 많이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맞습니다.
계심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맡겨주셨는데 장로님께서도 좀 이런 건축 이런 분야에서 일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토탈 36년간 제가 일을 감당했습니다.
36년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분을 또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저는 36년 해오면서 제 인생 끝에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러나 모퉁이들 통해 불러주셨고
네.
또 일을 하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건축 설계에 동참해 주신 분들도 지난 36년 동안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분 함께 걸어온 동력자들이었고 친구들이었고 형제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위해서 그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이 길을 걸어오게 해주셨고 또 때가 되면 그분들이 이름 없이 나타내지 않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그 일의 결과입니다.
네. 와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은 모퉁이돌 선교회 통일준비팀에서 교회 건축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야베스 노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북한 교회 건축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퉁이돌 선교회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이반석 목사와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실 통일을 바라보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통일 후 일어날 상황 중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석,
김요한 목사입니다.
한반도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통일이 가까이 오는 그런 느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시작한 게 통일 시 일어날 그 상황적 변화들을 가지고 먼저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변화가 사회 문학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인가 한번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나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체제에서 당연히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에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 체제가 상실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체제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그들이 겪게 될 겁니다. 그 가치관의 혼란이 결국은 사회 문화적인 혼란도 야기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가 또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들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혼란이 결국은 사회 문화적인 여러 양상들을 그렇게 혼란으로 그렇게 나타낼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안에서 그들이 심각한 불안 심리와 또 그리고 좌절감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새로운 사회가 그들에게 통일 사회가 임하고 그 통일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북한 주민들도 전혀 안 된 거죠. 뭐 한국 주민들도 안 됐지만은 북한 주민들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불현듯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 그 가치관을 또 부딪혀야 되고, 대중문화라고 하는 그리고 전혀 다른 시장경제 체제를 부딪혀야 하는 그 상황의 직면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형태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오던 그런 환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첫째로 적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 전에 잠깐 얘기한 부분에 가치관의 혼란이란 말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북한 사람들이 주로 가지는 가치관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또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냐, 즉 어떤 바르고 옳은 것들에 대한 그런 기준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집단주의 체제에서 당연히 그들은 또 계급 사회에서 그리고 계급 투쟁과 또 모든 것들을 혁명성으로 그렇게 그들이 다루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개인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집단이 결정하면 따라가고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가치관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생각이란 것이 없이 그죠? 집단주의적이니까 또 위에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의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가치관은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우선 집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북한은 오히려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인민은 수령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또 순환해서 얘기하면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중요한 개념들 하나가 집단 속에서 개인의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집단 밖에서의 개인의 가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 집단주의 체제에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불문율이었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체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사회가 되어졌을 때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이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것을 적응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그 혼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나라가 모든 걸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한과 통일이 됐을 때 이제 분명히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분리되는 소유 그 자산에 대해서 제도가 다른 차원에 오는 갈등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그리고 공유재산 제도로 전환되어진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사회주의는 개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 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경쟁체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쟁체제에서 내가 일한 것만큼의 어떤 소득을 얻어가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만큼 내가 어떤 부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한 그런 공감들을 해갈 수가 없는 그런 가치체계를 갖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일하다가 보면 남과 북의 그 차이에 빈부의 차이가 생겨질 것이고 또 그들의 실력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준비가 백업이 안 되니까 좋은 잡도 또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일할 수,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오는 그 갈등.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 열등 의식이 결국은 그들에게 허탈감을 가져다 주고 그 허탈감이 허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기득권 세력을 향한 혐오감으로 증폭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혐오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혐오감이 또 그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데까지.
그러면 그것이 분노를 그 표출하는 것이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정치가들을 향한 그 분노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그 지배체제에서 피지배계층으로 살았던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기득권 세력인 북한의 지배계층을 향해서도 자기들이 억눌려왔던 그 감정들을 표출하고 그 분노를 분명히 폭발할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대리적으로 또 한국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도 당연히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통일 이후에 한국 통일 한국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일이 됐을 때 남과 북이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 서로 이해가 안 됐을 때 거기에 오는 갈등이 북한 사람만이 아니라 남한 사람에게도 같이 존재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또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그러면 이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적이고 또 민주주의적인 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동의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당연히 또 한국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또 혐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조금 전에 그 북한 사람들이 패배의식과 무기력에 빠지는 그 모습을 남쪽 사람이 볼 때에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왜 그래? 하고 북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남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아주 찬 얼굴로 찬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될 때에 북한 사람들 자신도 허탈감을 느끼거나 또는 어떤 열등의식 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표출을 하긴 할 텐데 그러면 그 표출이 자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났을 때 어떤 면에서는 통일이라는 차원보다도 더 심각한 그 갈등이 다시 생겨지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생기네요.
그렇죠. 당연히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들은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를 남용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종으로 또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폭력으로 드러났을 때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그런 많은 양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 이제 1991년도에 중국이 남한에게 열려져서 거기 갔을 때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 당시 이게 자유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빨간불에도 자동차 타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많은 탈북자들이 처음에 한국의 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와서 그들이 적응을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또 몇 가지 그런 요인들 가운데 하나도 이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분명히 그 자유라고 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와 함께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는 그 뒤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그들이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탈북자들 사회 속에서도 실제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적응을 경험하게 될 터이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남쪽에 주어져 있는 뭐 남녀 평등 같은 그런 의식을 이해를 못할 테고 결국에 뭐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예화를 우리 잠깐 나누었는데 어느 여자가 담배를 피고 있었더니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뺨때기를 한번 때린 그 신문에 났던 네. 기자가 네. 아마 그런 얘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데 아주 익숙한 모습이고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뭐 개인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집단주의 체제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북한 사람을 완전히 그것에 대한 또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사람을 쉽게 때린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이거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특별히 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남자가 그런 부분에서 훈계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화적인 또 충격인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누면서 와 북한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오늘 그들이 당할 경험, 당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인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그들을 품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접근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네요. 사실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인데 아주 작은 부분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적응할 건가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자, 우리의 결론은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해줄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통일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회 문화적인 여러 양상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전혀 다른 가치체계 속에서 전혀 다른 사상과 또 그리고 분명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북한 주민과 한국 주민들이 만나서 통일 사회를 구성해 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저희들이 예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그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통일 사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통일 이후에 남과 북의 그 영혼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어져서 참으로 통일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과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도록 은혜의 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또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얼마 전 북한으로 들어간 일꾼은 약속 날짜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 돌아오지 않는다. 추운 겨울날은 기포만 가고 강은 꽁꽁 얼어붙은 채 바람은 점점 더 거칠어만 간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동네는 하루 종일 쥐 죽은 듯 고요한데 유독 거세지는 겨울바람만 혼자서 몸부림치며 윙윙 불어댄다. 어제나 저제나 행여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날이 어두워지기까지 목이 빠지도록 창밖만 바라보며 초조한 마음으로 지낸 지 사흘째 되는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던 반강 일꾼의 얼굴이 문득 문지방에 나타났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혹시 갔던 일이 잘 안 돼요.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기다리는 내내 내심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었다. 그러나 돌아온 일꾼을 보는 순간 목사님은 너무도 반가워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맞잡는데 일꾼은 다짜고짜 그를 향해 대뜸 이렇게 묻는다.
목사님, 그 전도부인이 뭐예요?
난데없고 급작스러운 일꾼의 질문에 목사님은 조금 당황스러워졌다.
아니, 그건 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내래 이번에 북조선에 들어가서 나이가 많은 아매를 만났지요. 길에서 조심스레 아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글쎄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내래 이전에 전도부인이었더랬어 라고 했지요. 긴데 내래 그거이 무슨 뜻인디 못 알아들으니께 기 할머니래 총각은 아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끼야 아 이러는 겁니다.
이야기 시작부터 잔뜩 흥분된 일꾼은 홍조가 핀 얼굴로 제스처를 써가며 열띤 설명을 장황하게 늘여놓았다. 침치기는 그의 앞에 마주앉아 열심히 그것을 듣고 있는 목사님의 마음도 어느덧 그것 상황으로 자석처럼 끌려갔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내 기 아미한테 이렇게 물어봤시오. 할마의 소원이 뭐예요? 이따면 그의 무식이에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물물 하면서리 말씀을 못하더란 말입니다. 길더니 하는 말이, 내래 소원이 있다면 이전에 전도하러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늘상 기도해 주시곤 했는데 내래 그거에 한번 다시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기려고 하나 더 있는데 내래 죽기 전에 큰 글자로 된 성경 한 권을 갖는 거이디 라고 했지요. 길인데 내 벽에는 기 암의 생명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았지요.
그 일꾼의 이야기는 목사님의 귀뿌리를 강하게 휘어잡았다. 아니 목사님의 가슴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의무감과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 그 할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길잡이와 함께 사모만 경계망을 뚫고 높이 쌓인 눈을 헤치며 어렵게 강을 건너 그곳 인근에 도착한 목사님은 간신히 고생한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전도 부인은 낯선 방문객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조그만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는 의미가 그의 온 몸과 인상에서 배어나왔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수십 년간 끝없는 감시와 박해 속에서 살아온 그들만의 익숙해진 본능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목사님은 할머니의 귀에 대고 모기 소리 같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할머니, 제가 목사예요.
이 말을 들은 그 할머니는 왓들 놀라더니 갑자기 아들 아니 손잡벌 되는 목사님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 꿈이라면 깨지 마라. 꿈속이라도 이렇게 만난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잡아본다. 는 감동 속에 목사님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삐쩍 마른 할머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말없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채 가시지 않는 울먹임 속에 할머니는 자신이 모모 노회 소속이었다며 목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했는데 이제 더 이상 원이 없다면서 감격 속에 말문을 잇지 못한다. 목사와 그 일행은 가지고 간 쌀로 따뜻한 밥을 해서 정성껏 여인을 대접했다. 평생을 목사의 기도 소리 한번 듣기를 원하며 한나같이 그렇게 기다린 여인이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는 있을런지. 돌아서 나오는 목사와 그 일행은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는 여인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눈물을 닦으며 뽀얀 눈보라 속에 길을 향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okcn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